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 들어 세 번째로 인상했습니다. 13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연방준비제도는 1%에서 1.25%이던 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결정은 7명의 위원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면서 단행됐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를 기록하는 등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에 못 미쳤지만 금리 인상 쪽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현재의 물가 상승률 1.6%가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1%를 기록했고 11월 비농업 분야 신규 취업자 수도 전날보다 22만 8천 명이 늘어나는 등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에서 12일에 실시된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이 선출된 것은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존스 후보는 49.9%의 득표율로 48.4%를 얻은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엘라베마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지만 무어 후보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예측 불허의 접전으로 전망됐었습니다. 이번 보선으로 전체 상원의석 100석 중 52석을 차지했던 공화당은 51석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열심히 싸워 얻은 승리라며 존스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자국 내 테러 조직들과 관계를 끊지 않으면 영토 장악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2일 파키스탄 내 테러 조직의 규모와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미국은 테러 조직 근절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와 협력하기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 파키스탄 정부는 하카니 네트워크 등 테러 조직과의 관계 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정부가 많은 테러 조직에게 자국 영토를 안전한 은신처로 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대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멘 수도 사나에서 13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예멘 당국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적어도 39명이 숨지고 90명 이상이 다쳤다고 보도한 반면 AP통신은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이뤄진 이번 공습이 후티 반군 캠프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나는 수니파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후티 반군은 2015년부터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이슬람 국가 정상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1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슬람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중동 평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지금부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범죄라며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미국은 더 이상 중동 평화를 돕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역할을 유엔이 대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로힝야 난민 사태를 취재하던 외신 기자 두 명이 경찰 비밀 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미얀마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미얀마 출신으로 로이터통신에서 일하는 와론과 초소에우 기자로 12일 밤 양곤 지역에서 공직 비밀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정부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해 이들이 라카인주 보안군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를 외국 기관에 보내려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도 체포됐고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통신 측은 기자들이 체포된 경위와 현재 상황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긴급히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들은 양곤에서 경찰과의 면담을 위해 초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행동을 개선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전날 발언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새 국가안보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5에서 4m,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행동을 개선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13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을 고려할 때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틸러슨 장관이 전날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북한과의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면서 일단 만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한 뒤 진전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설계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통해 대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건 대북 제재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북한이 60일간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조셉 윤 대표가 제시한 60일 플랜 외에 대화 재개에 필요한 추가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현재 위치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멈추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North Korea must be prepared to come to the table ready to chart a course to seize and roll back its nuclear weapons program.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뒤로 돌릴 계획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캐티나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지난 3일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만 협상에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비탈리 파쉰 러시아 하원의원의 발언에 같은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대화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do not see any signs that North Korea is willing or interested to engage in credible talks on denuclearization. 이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불법적이고 도발적 행동에 대응한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개발하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변인은 또 최근 북한을 방문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이미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th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North Korea through a variety of diplomatic channels. 다만 사적인 외교 대화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대변인은 외교 옵션은 여전히 실행 가능하고 열려 있다며 미국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끝내는 평화적인 길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보고 싶지만 북한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는 데 대한 비용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최 대변인은 펠트먼 사무차장이 대북 제재가 유엔 인도주의 협조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대해 인식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이는 김정은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We remain gravely troubled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under the Kim Jong-un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안녕을 희생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겁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훼손시키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가 각국의 대북 압박 노력이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새 국가안보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 보도합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넘어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12일 영국의 민간단체인 폴리시 익스체인지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현 시점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을 담은 문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오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할 예정인 이 문서에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과 정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새 전략이 김정은 추출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기업에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때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에는 북한 외에도 러시아와 이란, 무장 세력으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군사 강대국에 맞서기 위해 미군을 강화시키고 사이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맥메스터 보좌관은 지난 2일에도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북한과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결승 지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최소한 핵미사일 실험을 무기한 중지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이 담보돼야 한다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전 사무차장은 BOA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쌍중단 제안을 일축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화 의지를 미국에 거듭 전달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에 말리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나토에서 근무한 버시바우 전 사무차장은 앞서 러시아와 한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정치인들이 이 북한의 대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e administration obviously will want to get an authoritative sense of what the
트럼프 행정부도 분명히 러시아 위원들이 북한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북한이 대화를 희망한다고 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그런 움직임에는 쌍중단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용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일 제안이 아니죠.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한국과 강한 동맹을 유지하려는 적법한 노력을 축소시키는 제안이기 때문이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게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도발과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Yeah, well, that's been consistent Russian line in you know, recent years, but certainly in the last few months.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또 그런 발언을 한 건 도움도 안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아니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Worst case is the Russians are trying to kind of steal a march on China and gain more influence.
러시아는 중국의 역할을 가로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자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그러나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지렛대를 갖고 있고 북한을 두둔하는 데 말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러시아가 미국에 전하는 북한의 입장이 그렇다면 신뢰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clearly signaling the preference for bilateral talks with the US as opposed to a resumption.
북한은 분명히 한국이 포함되는 6자 회담 재개보다는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 포함되는 대화 재개를 원하는 미국과는 반대로요. 이런 점에선 러시아가 전하는 북한의 입장이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협상의 조건은 미국 입장에서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도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I agree with most experts that they aren't quite there in terms of the ability to actually deliver a nuclear.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분석했듯이 핵을 운반하고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을 타격할 미사일은 분명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탄두 소형화와 재진입 수단, 열차단 기술 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려면 1년에서 2년은 더 걸릴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핵 미사일 시험 중단이 적어도 긴장 상황을 낮출 수는 있지만 쌍중단의 맥락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쌍중단 제안은 사실 엄연히 북한이 져야 할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넘기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실행 가능한 옵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The way to go is still to go back to the 2005 joint statement, which gave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 성명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해법에 관한 포괄적인 뼈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역량을 해체하는 내용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2005년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화는 원치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할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t a minimum, it should be a clear commitment by North Korea to suspend for the indefinite future.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최소 요건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협상을 위한 긴장 완화 상황을 조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제가 말할 수 없는 다른 조건들을 설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버시바우 전 나토 사무차장으로부터 미북 대화 조건과 러시아의 중재 의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조세빈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태국과 북한의 관계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4대 교역국으로 꼽히기도 했던 태국은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조세민 대표가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태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표의 태국 방문 목적에 북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과 태국은 지난 1975년부터 외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북한은 1991년 태국 방콕에 자국 대사관을 개설했으며 현재 7명의 외교관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태국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에 이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네 번째를 차지할 만큼 북한 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나라로 꼽힙니다. 북한과 태국 간 교역액은 2015년과 2016년 연간 5천만 달러로 집계됐고 2014년엔 이보다 약간 높은 7,6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국의 관계의 변화의 조짐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가속화된 북한의 도발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태국을 취항하던 고려항공 정기 노선이 끊긴 점입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강요 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승인하면서 북한의 여객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 셴양을 경유해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노선을 주 1회 운영했던 고려항공은 이 같은 소식이 나온 직후 스스로 이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운항 취소를 시사한 태국 정부의 방침에 먼저 조치를 취한 겁니다. 또 다른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태국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돈 뿌라뭇 위나이 태국 외무장관은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Thailand shar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great concern over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we encourage all parties.
뿌라뭇 위나이 장관은 태국은 한반도 상황과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과 함께 평화로운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이 지난해와 2015년 등 과거 총회 연설 때 북한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태국은 이후 이어진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주재 태국 대표부 논타와 찬드트리 차석 대사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지역 내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며 핵무기와 핵무기 실험에 대항한 국제 규범을 촉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과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북한 규탄 분위기에 동참하는 모습이 자주 관측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태국이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대폭 축소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고무적인 조짐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Thailand has drastically cut its economic ties with North Korea. Along with strictly enforcing sanctions, these are important steps toward complete.
헤일리 대사는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완전한 연합을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고 태국 등의 조치가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자금을 끊도록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뿌라윳 짠 오차 총리는 12일 방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태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배가 우리 수역에 있다는 보도를 봤지만 나는 오래전 그들을 금지했다며 현재 북한과의 무역도 없고 상거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다양한 반인도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변호사협회가 12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 범죄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반인도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urder, extermination, enslavement, forcible transfer, imprisonment.
살인과 몰살, 노예화, 강제 추방과 강제 구금, 고문, 성폭행, 정치, 종교, 인종적 이유로 인한 박해, 강제 실종, 그리고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이 반인도 범죄로 정의한 11가지 가운데 인종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10가지 반인도 범죄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ICC 재판관과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던 탈북자들과 전직 수용소 경비병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분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 범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국가보위성 당국자들 또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하급 관리들이 저지른 범죄를 하더라도 김정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ow is it possible for high-level individuals such as Kim Jong-un and members of the Korean
살인과 성폭행 같이 하급 관리나 교도소 간수들이 자행한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법에 따라 김정은과 노동당 간부 등 고위급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국제사회가 수십 년간 북한 내 반인도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ey recommendations include one, a call for the United Nations to refer this matter.
유엔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 문제를 ICC나 다른 국제특별법정에 회부하고 정치범 수용선에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연관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다른 공동저자인 토머스 뷰켄달 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필레이 전 최고대표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비유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뷰켄달 전 재판관은 북한의 수용소의 상황은 자신이 어린 시절 나치 수용소에서 보고 경험한 것보다 더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첫 만남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압력 강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핵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인다는 것을 포함해 미일 정상 간의 생각은 100% 일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며 일본은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북한이 정책을 바꾸도록 모든 수단을 통해 압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인신매매와 성폭행 등 탈북자를 상대로 한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탈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The number of refugees leaving North Korea annually has recently declined. The high point about 2011 was some 3,000.
킹 전 특사는 12일 미 하원 외교위 아프리카 국제건강인권국제기구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탈북 난민 수가 2011년 연간 3천 명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절반 이상 줄어든 1,500명에 그쳤다며 원인은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거나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등 중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잔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은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urge China to allow defectors to resettle elsewhere. And if they wish to go to the South, our government should support South Korean government efforts.
또 미국은 한국에 정착하길 원하는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지는 대북 제재를 북한 인권 개선 방안으로 활용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섣불리 중국의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인권 유린 신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ituation facing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is worse than eve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강제 북송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 있는 북한 난민이 처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또 중국의 강제 북송은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과 감금, 처형으로 이어져 북한 인권을 위기 상황으로 만든다고
Today we're relying on China to help us make sanctions effective to rein in Kim Jong-un's nuclear ambitions. But if China continues to forcefully repatriate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은의 핵 야망을 제어하기 위한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 중국에 의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런 강제 북송을 지속한다면 중국을 어떻게 믿고 협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뿐 아니라 자국 내 탈북 난민들에 대한 유엔 난민기구의 접근을 막고 현지에서 이뤄지는 북한 보안 요원들의 탈북자 단속 활동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 난민을 돕는 중국인까지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토 이후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국제규범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First, the United States should urge China to immediately halt its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us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각종 국제 협약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중국은 탈북 난민 강제 북송과 인신매매 등을 용인하면서 난민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 UNHCR의 중국 내 활동 개선 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유리 행위에 일조하는 중국을 한 목소리로 비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n the absence of a Chinese response, the issue should be brought before international refugee and human rights fora. UNHCR's executive committee as well as the UN
중국이 각종 국제 인권 규범을 위행하지 않을 경우 유엔 인권 이사회와 유엔 총회뿐 아니라 UNHCR 상임이사회도 나서 중국을 강력 규탄하고 난민과 인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탈북자 지연아 씨와 한가희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탈북 난민에 대한 중국의 인신매매 행위와 성폭행, 강제 북송 뒤 겪었던 폭행과 고문 등 북한 인권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대북 원유 공급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매년 5억 달러치의 원유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약 4년 전까지 공개했던 대북 원유 공급량을 다시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논의하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원유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Through sanctions, we have cut off 90% of North Korean trade and 30% of its oil. But the crude oil remains. The major supplier of that oil is China. In 2003, China
제재를 통해 북한 무역의 90%와 유류의 30%를 끊었지만 원유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원유의 주요 공급처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2003년 중국이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을 끊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왔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단둥에서 평안북도의 봉화화학공장으로 연결된 30km의 송유관을 따라 매년 50만 톤의 원유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BOA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2013년 한 해 5억 9,813만 달러어치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또 2012년과 2011년 각각 5억 7천만 달러와 5억 1천만 달러를 원유 공급액으로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2002년 당시 매년 1억 달러어치가 안 되는 원유를 북한으로 보냈지만 2003년 1억 2천만 달러, 2004년 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03년 2월과 5월 원유 공급량이 0으로 나타났고 2004년에도 7월부터 11월 사이 원유 공급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무역 자료에 실제 북한에 공급한 금액을 기록했지만 북한이 이 금액을 지불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일성 시절 맺은 조약을 근거로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무상으로 원조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13년 12월을 끝으로 매월 공개하던 대북 원유 공급량을 자체 무역 자료에 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원유가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안보리가 원유 제한이라는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를 감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으로 매년 약 400만 배럴의 원유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면서 정제율을 매년 20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또 각 유엔 회원국들이 정제율을 북한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한 양과 금액을 매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원유의 경우 채택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의 원유 유입량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정제유에 부과됐던 각국의 보고 의무도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 국가정보국과 중앙정보국 등에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다시 대북 원유 공급량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problematic because I don't really understand why the Chinese stopped reporting the crude oil exports. So this messes up all of China's customs data.
중국이 2013년 갑자기 원유 공급량 보고를 왜 중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 원유 공급량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중국 무역 자료가 흐트러지게 됐고 중국의 전 세계 원유 수출 자료에서도 북한 부분만 빠지면서 자료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북한의 원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걸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누락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브라운 교수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문제를 문제 삼는 동시에 왜 대북 원유 공급량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지를 중국에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14일 보도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우리 앞에 전개되는 이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원유 공급의 절반가량을 중단하는 부분적 금수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현재 걸어가는 길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금수 조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일어날 혼란과 대규모 난민 사태를 원치 않는 중국이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의 일종인 생물무기 개발 역량을 늘리고 있다고 하버드대 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 시스템 생물학 전문가인 헤이드 정 박사는 BOY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비료 생산 시설에서 생물무기로 쓰일 병원체를 배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가입한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조약 등을 통해 벌이는 해외 연구 활동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북한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보고서 공동 저자인 헤이티 정 하버드대 연구원과 BOA 박형주 기자와의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학계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Bioweapons are inherently extremely difficult to monitor, and it seems like North Korea actually has been interested in a bioweapons program.
생물무기는 기본적으로 감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은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생물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병원체를 무기화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히 갖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보고서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We wanted to highlight that this is an area that is quite plausible for North Korea to be actively deploying. But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가동시키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검증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북한으로 흘러가는 정보와 이중 용도 설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북한의 전문가들이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시 암살에 사용된 VX 신경작용제를 북한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Yeah, that's a great question. So, I mean, we haven't come across any literature, public literature that says that they are able to produce something so sophisticated.
북한이 VX처럼 정교한 생화학 무기까지 개발할 역량까지 갖췄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VX 신경작용제는 북한이 해외에서 구매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탄저균처럼 상대적으로 덜 정교한 생물 무기는 북한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언제부터 생물 무기 개발에 관심을 보였습니까?
Yeah, so I think it actually dates back to the time of Kim Il-sung. So after the Korean War, he
김일성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김정일이 관심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 김정은은 비료를 자체 생산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급자족하는 식의 주체 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자체 생산한 생물 비료 가운데 BT라 불리는 투린지엔시스균은 탄저균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된 병원균입니다.
이 BT 생산과 생물무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겁니까?
Basically, outside of North Korea, that is a known dual-use equipment because anthrax, the species is Bacillus anthracis.
BT 생산 설비들은 매우 잘 알려진 이중용도 장비입니다. 무해한 비료의 일종인 BT는 탄저균과 형제격에 매우 유사한 종으로 둘은 밀접히 연관된 유기체입니다. 과거 이라크도 BT 생산 설비들이 생물 비료 생산용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탄저균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생물무기로 활용하려면 병원체를 대량 생산해야 되는데 이 북한이 이런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So they've actually had the capacity to produce this BT. And they're really
일단 북한은 BT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비료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생물 반응기를 들여오는 등 여러 비료 공장에서 설비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직접 공개한 평양생물기술연구소 사진에서도 생물 반응기가 설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에서는 탄저균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단하기로는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 역량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생물무기의 개발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이 설비 증강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The agricultural fertilizers. And having scientists that are trained abroad. It's hard to get statistics on how many numbers.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비료들과 해외 파견 과학자들을 보면 됩니다. 북한은 과학자들을 해외 파견해 새로운 생물종을 발견하고 심지어 한 논문에는 제1저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또 생물 무기로 전용 개발할 수 있는 병원체를 적어도 12종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병원체들을 모두 무기화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생물 분야 연구를 위해 노르웨이령인 스발바르 제도에 과학자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발바르 조약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So actually this is when I just went on to a PubMed, which is a US federal-run repository of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북한 과학자들이 중국 과학자들과 협력해 2016년 발표한 논문이 6개나 되는데요. 특히 북한이 지난해 1월 가입한 스발바르 조약과 관련된 논문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스발바르 제도는 아주 멀고 뜬금없는 곳이어서 사실 이곳에 과학자들을 파견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곳에 과학자들을 보내 연구에 투자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중국이 주도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스발바르 제도에서 실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들의 제1저자는 모두 북한인들입니다.
북한 과학자들은 스발바르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활동을 했습니까?
Yeah, so they basically dug into the permafrost soil, which is like semi-frozen soil.
스발바르 제도는 언 땅입니다. 북한 과학자들은 이 동토층을 파서 발견한 박테리아를 배열해 분류했는데요. 스발바르 제도처럼 혹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신종 박테리아들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또 이 박테리아들의 잠재력과 배양 가능성 등 특징들도 밝혀냈고요.
북한이 스발바르 제도 연구에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이 생물무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From those papers that they published alone, you know, I don't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they can just use that knowledge now to like weaponize it.
이 논문들만을 가지고 북한이 생물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연구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혹한에서 발견된 박테리아는 좋은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나타난 이중용도 품목에서는 이 같은 박테리아들이 명시되지는 않았는데요.
Those particular bacterial species that they published on are, I mean, they probably are not, they can't be in there because they're new species that they discovered.
북한이 최근 발견한 신종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탄저균이나 천연두균처럼 잘 알려진 생물 무기가 아닌 이상 박테리아 병원균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인류에 미치는 해로움과 정체를 파악해 이중용도 품목으로 발빠르게 제한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평양 외곽의 강남군에 위치한 이 평양 생물기술연구소도 이중 용도 품목으로 의심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The Australia group is a set of agreements like that lists this is the equipment that we should make sure that we
생화학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호주가 주도해 결성한 비공식 국제 기구인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구속력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북한이 공개한 평양생물기술연구소 내부 사진에는 발효기 등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용도 장비들이 여러 나타나 있었으니까요.
네,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Yeah, so I think a biggest emphasis on top of the physical export control is to monitor information control.
먼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와 더불어 북한이 얻는 정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이 소비하는 정보의 종류와 패턴 등을 감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누구를 어디에 파견해 생화학 무기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지에 대한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버드대 헤이티정 연구원으로부터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역량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 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3도. 수풍은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하 3도가 되겠습니다. 중강 아침에 영하 26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는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용현은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1도. 사리원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낮 기온 4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1도. 웅기는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온 영하 26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5에서 4m,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13일 세제 개편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다음 주에 의회가 최종적으로 표결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화당 고위 보좌관들은 의원들이 최종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안은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기업들의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인하하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75만 달러에 대한 소득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거두는 첫 번째 주요 승리가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세제 개편안이 기업과 부자들에게 불공정하게 유리하다고 공격했습니다.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에서 10일 실시된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이 선출된 것은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존스 후보는 49.9%의 득표율로 48.4%를 얻은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엘라베마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지만 무어 후보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예측 불허의 접전으로 전망됐었습니다. 이번 보선으로 전체 상원의석 100석 중 52석을 차지했던 공화당 의석은 51석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 들어 세 번째로 인상했습니다. 13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연방준비제도는 1%에서 1.25%던 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결정은 7명의 위원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면서 단행됐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를 기록하는 등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에 못 미쳤지만 금리 인상 쪽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1%를 기록했고 비농업 분야 신규 취업자 수도 전달보다 22만 8천 명이 늘어나는 등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자국 내 테러 조직들과 관계를 끊지 않으면 영토 장악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렉스 딜러슨 미 국무장관은 12일 파키스탄 내 테러 조직의 규모와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딜러슨 장관은 이어 미국은 테러 조직 근절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와 협력하기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 파키스탄 정부는 하카니 네트워크 등 테러 조직과의 관계 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정부가 많은 테러 조직에게 자국 영토를 안전한 은신처로 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대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멘 수도 사나에서 13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예멘 당국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적어도 39명이 숨지고 90명 이상이 다쳤다고 보도한 반면 AP통신은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이뤄진 이번 공습이 후티 반군 캠프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나는 수니파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후티 반군은 2015년부터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이 지난 4일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을 살해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슬람 국가 정상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1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슬람 협력기구 OIC 정상회의에서 중동 평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지금부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범죄라며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미국은 더 이상 중동 평화를 돕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역할을 유엔이 대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슬람 57개 국가가 참여하는 OIC는 회의에서는 예루살렘 수도 인정에 대한 이슬람 각국 정상들의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은 중동 문제에서 정직한 중재자인 적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